사무엘상 14장 52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한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14장 말씀이 참 깁니다. 길지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싸움에서 상반부에 한 용맹 있는 자가 나아가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을 교란시키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블레셋 과의 싸움에서 망가지고 모순에 빠져버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오늘 14장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 누구의 요구로 세워졌습니까? 예, 그렇죠. 한번 보고 갈까요? 중요한 내용이면 오늘 주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8장 5절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왕 세워달라 그런 분들이 등장하죠. 그왕왜 세워달라고요? 열방의 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럼 그 열방의 왕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8장 20절에 있죠.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열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던 그 열방, 열국들처럼 강력한 왕권, 그 강력한 왕권 가지고 뭐 해달라고요? 싸워달라고요.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길 장수가 우리 왕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이러고 왕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 보시니까 막상 세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참 풋내기 같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부 한 20절, 25절 이쯤 보면 그의 아들의 맹활약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그 블레셋과의 참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싸울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보셨잖아요. 뭐 병거, 마병, 모래같이 온 병사들이 지금 진치고 있으니까 지금 막 다들 부들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용기 있게 소년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기습을 하러 몰래 침투를 합니다. 오늘 그 장면으로 이제 14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요나단이 기습 작전을 벌이겠다고 소년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지금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요나단이 뭘 고백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러고 요나단이 멋있죠. 뭐 이런 장면 읽어보면 아 이래야 되지 않나 싶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왕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려운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겨주실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서 싸워보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요나단의 모습하고 사울의 모습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 봐야 될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이기겠습니까?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들어가서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서 블레셋에 휘젓고 다닌다고 한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될 법한 환경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진치고 있는 지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지금 병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유인 작전을 펼쳐가지고 가서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나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이게 뭔가 지금 가파른 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아멘. 반일경 지경이면 언젠가요? 이게 반나절 동안 소가 밭가는 기간이래 뭐 그런 거랍니다. 이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작전을 해서 몇 명 사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 정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 또 개입해 주셔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걸 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셨는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가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도 나서지 않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요나단의 고백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요거 될 법한 일이 아닌데 자꾸 믿음으로 하자고 그러면 한번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겐 주어진 게 사실은 무기가 있어요. 병력이 있어요. 무슨 군사 훈련된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체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결과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거 요나단의 6절 기도가 사실은 이게 배울 만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고 막 달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까?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백을 남겨놓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든 개입해 주시지 않든 승리하든 패배하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막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는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나쁜 결과이든 좋은 결과든 다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신앙이요. 이것도 참 중요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해서 이제 기습 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기는 듯 보입니다. 이제 1차 기습 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이 요나단의 혁혁한 공로를 칭찬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요, 인간의 실체를 보라고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지 않고는 인생은 다 이 땅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인간이 자기 의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건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등장시키시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원했던 왕, 열국처럼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이루려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왕이 어떻게 자기 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는지를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4절 25절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이게 지금 다 요나단의 행위하고 사울의 이 말하고 이렇게 대치를 시키시는데요. 사람이 세운 왕이 지금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사울은 목적이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게 목적이에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자기가 불리하고 위급한 순간이 되면 뭐도 이 사람은 막 이용해 보려고 그래요. 제사도 이용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자기가 이 전쟁에 혁혁한 승리의 공을 세운 왕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와요? 요 블레셋 요참에 아주 진멸해서 다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식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지 마. 취식 금지령을 딱 내린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굶는 때는 언젠가요? 음식을 금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아닌가요? 아니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진했습니다. 오늘 24절 상반부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나갔으라는 말이 완전히 곤란에 처하고 곤고에 빠져서 다 늘어졌습니다. 아니 전쟁하다가 사람이 지치면 뭐 해야 되나요?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 먹고 재충전한 다음에 따로 추격해서 마지막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려면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뭐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것만 블레셋 진멸하는데 자기가 혁혁한 공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승리의 맛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 징표도 구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 읽진 못했지만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시시때때로 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징표를 구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자꾸 묻는다고요. 전투의 과정에서요.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움 잘하고 승리로 이끄는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뭐 군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지금 둘째 일입니다. 그런데 요 저주하고 맹세를 시킨 이 상황에 누가 이 저주를 깨뜨리는 데 걸려드나요? 자기 아들이 걸려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러고 요나단에게 막 책망하듯이 당신 아버지가 먹으면 저주한다 그랬는데 당신 먹었어?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이 모순된 저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게 아들이 아버지의 실정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상반부에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곤란케 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백성들이 지금 혼돈과 곤란, 고통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 약탈물 중에서 음식을 취해가지고 싸웠으면 더 승리를 많이 크게 이끌어냈을 것을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울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저주, 잘못된 맹세, 이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한테 딱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 군의 죄악으로, 범죄로 확산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또 이제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4절, 35절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34절로 갑니다. 또 가로대 사울의 말입니다.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이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32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땅에서 잡아 뭐 있는 채 먹었다고요? 피 있는 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서 12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동물에 뭐 있는 채 먹지 말라고요.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피 있는 채 먹으면 안 되는 게 정결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싸움은 싸워야 되고 왕은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 아들은 꿀도 찍어 먹고 눈 밝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난 거죠. 야 이거 먹고 보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러고 가서 피 있는 채 고기를 집어 먹은 거죠. 사울이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이 그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사울 왕이 명령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다시 피 빼고 먹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위기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혼란이 오면 사울은 꼭 뭐를 해요? 자기 멋대로 막 맹세도 시키고 저주도 하다가 탁 막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이런 사람, 이런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단을 쌓으면 전쟁에서는 꼭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게 사실 전쟁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할 거 다 하고 범죄 다 지져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가 이 싸움의 주인인 것처럼 다 행세해놓고 급하니까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임재하실까요? 이 싸움에 대해서 논해 주실까요?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사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왕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급함들, 환경을 보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조급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는 많은 것들을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또 조급합니다. 조급한데 더 조급해졌어요. 왜요? 이 전쟁을 지금 치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사람이요 자꾸 감정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조급해지면 극단적으로 갑니다.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러니까 아니 이 원인이 뭐냐 그러고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잘못의 원흉은 누군가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제일 깜깜이가 언제가 될 때냐면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사람이 이렇게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38절부터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네,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또 뭐예요?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뭐 이러고 뭐 했겠죠. 뽑아냈겠죠. 누가 뽑혔겠습니까? 자기가 또 막 맹세하고 막 죽여버리게 내 아들이라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딱 뽑혀요? 아이고 참 이렇다니까요.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온통 눈이 전쟁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승리의 맛에 도취해 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는 모르겠잖아요. 그 사람에게 권력과 막강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해 보면 사울의 인생을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왕노릇했다고요? 열방의 왕들처럼 결국 사울은 그렇게 왕노릇했다라는 걸 52절에 함축적으로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뭐를 위해서 맨날 골머리를 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자기가 도취되어 있는 그 승리의 맛을 계속 맛보고 싶게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했던 열국처럼 열국의 왕처럼 사울은 그저 전쟁에 나가서 싸움 이기는 데에 두 눈이 다 빼앗기고 마음이 그곳에 있는지라 늘 군사력 키우는 데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맞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야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사는 게 왕일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렇게 일반으로 살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읽고 많은 것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발 딛고 부딪히며 살아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이성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